VOA 세계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완치됐다고 백악관이 26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의 소견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오코너 박사는 소견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5일 밤까지 5일간의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을 끝냈고 증상이 거의 완벽하게 치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맥박과 혈압, 체온 등이 정상으로 현재 운동요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다고 밝혔습니다. 오커너 박사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26일에도 계속 격리되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번 주에 통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이 열흘 이내로 시 주석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다음 달 정상회담을 합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26일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러시아 흑해의 휴양 도시인 소치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역시 디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을 인용해 두 정상의 만남 소식을 전하며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영내 문제 그리고 양자 관계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한 통제 센터가 오는 27일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터키 국방부는 26일 발표에서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한 통제 조율 센터가 이날부터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터키와 유엔의 중재로 곡물 수출 재개 합의안에 서명했는데 이를 통해 터키 이스탄불에 통제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통제센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터키, 유엔에서 총 20명의 인력이 파견돼 운영됩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의 외교 경제 수장이 참여하는 2+2 회의가 29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26일 NHK 방송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패권적 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공급망과 중요 신기술 등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그 결과를 다음 조치로 연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NHK는 기업 활동에서 강제 노동과 인권 침해를 없애기 위한 틀을 만드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가스관 용량의 20%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은 25일 유지 보수를 위해 가스터빈의 가동을 중단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스프롬은 터빈 가동이 중단되면 독일로 향하는 천연가스의 양을 추가로 20%로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6월 이후 유럽에 대한 가스 운송량을 이미 60% 감소했습니다. 가스프롬은 연례적인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해 지난 11일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가스관을 폐쇄했습니다. 이후 열흘이 지나 유럽에 대한 가스 수출을 재개했지만 공급량은 중단 이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통해 가스 공급을 줄여야 할 기술적인 이유가 없다며 러시아 측의 이번 조치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26일 구축함의 승선에 자국의 군사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날 타이완 북동부 이란현 군항 앞 태평양에서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의 실탄 사격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차이 총통은 선내 방송을 통해 훌륭한 훈련은 조국을 방어하는 중화민국 군인들의 능력과 결단력을 보여줬다며 우리 조국을 계속 함께 지켜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공해상에서 중국군의 공격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타이완군은 적의 전투기, 잠수함, 그리고 군함에 대한 방어 작전을 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신현지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세력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을 한일 갈등 극복과 미한일 관계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를 동원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 사이버 공격 세력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불법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호화폐 탈취를 비롯한 사이버 활동이 북한의 주요 제재 회피 수단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관련 활동의 차단과 단속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의 해킹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추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We have used the suite of policy tools at our disposal, be it economic, be it political, be it law enforcement tools as well.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불법 사이버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경제적, 정치적, 사법적 수단 등 모든 가용한 정책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확산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추적하는 데 사용한 정책 도구들과 같은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은 물론 불법 사이버 활동에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spoken quite a bit in this briefing room and you've heard from other senior officials our profound concer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rofound concerns with the DPRK's WMD programs.
프라이스 대변인은 국무부 브리핑을 통해 그리고 다른 고위 관리들을 통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대해 상당히 많이 언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도전이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또 다른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정권이 온라인에서 자행하는 범죄적이고 악의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며 이러한 활동은 때로는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도 20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주의를 집중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무부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이 국가를 가장해 수익을 추구하는 범죄 조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편 방한 중인 앤 뉴버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이 26일 한국 외교부 당국자와 잇따라 만나 북한의 사이버 위협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뉴버거 보좌관은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조찬 협의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각급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뉴버거 보좌관은 이어 이도훈 외교 2차관과 오찬 면담을 갖고 양국 사이버 신기술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미한 사이버 정책협의회와 사이버 워킹그룹 등을 통해 사이버 관련 법 집행과 수사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진작부터 제기됐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한일 갈등 극복과 미한일 관계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현재로선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sanctions are going to be effective. You don't really, you know, at this juncture, I wouldn't depend on the UN Security Council.
베라 의원은 25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제재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막아온 중국이나 러시아와 함께 무슨 조치든 취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런 상황을 미한이 3국 간 역내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see disarmament and getting rid of their nuclear capabilities anytime in the immediate future. So
베라 원은 북한의 핵역량이 가까운 미래에 제거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북한 문제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대북 접근법은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고 또 동료 의원들과 얘기하고 있는 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보게 될 경우 이를 미한일 3국 관계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핵실험에 직면했을 때 그 위협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지정학적 안보에 대한 미한일 3국 관계의 강제 함수로 이용해 한일 간 역사 문제는 제쳐두고 3국 관계를 강화하자고 하는 건 한국, 일본 대중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ithin the Korean public, within the Japanese public, can we use this as a forcing function for the trilateral relationship? On the...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대담에서 대북 협상 재개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Terry 국장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 상황과 코로나 상황이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보는 일부 관측이 있는데 자신의 평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즉 북한이 원하는 다음 단계의 역량을 달성한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I think for us to return to talks, you heard me say 100 times. I think it'll be after the 7th nuclear test.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역량 추구는 대화가 재개됐을 때 더 많은 지렛대를 갖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 석자는 새로 들어선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이 여러 면에서 미국과 일치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한 대통령의 대외 정책 추진에 양국의 국내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보건, 공급망,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것이 한국 국민들의 이익이 되는 것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해외에서 하는 일과 그것이 국내에 어떻게 이득이 되는지 연관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The first is on the part of the UN government, they need to really demonstrate how
동시에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이런 글로벌 관여가 미한 동맹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econd thing on the US side is for the United States, we need to talk about how these
차 부소장은 우리는 한국이 미국에 대한 호의로 글로벌 참여를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한 양국 동맹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며 동맹의 탄력성을 신화하는 한편 양자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바꾸는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과 한국군이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를 동원한 훈련을 각각 펼쳤습니다.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육군은 25일 경기도 이천과 양평 일대에서 육군 항공전력에 막강한 위용을 선보이고 항공작전 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훈련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훈련엔 현존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로 평가받는 아파치 가디언 16대와 대규모 병력과 화물 수송이 가능한 기동헬기 치누크 4대, 그리고 기동헬기 블랙호크 10대 등 총 30대의 육군 항공전력이 참가했습니다. 이들 전력은 한국 육군이 보유한 핵심 항공 전력으로 이들을 대거 투입해 항공작전 훈련을 펼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파치 헬기뿐만 아니라 F-35 자체를 공개를 거의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북한과 이제 협상적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치가 도입한 이후로 이렇게 대규모로 공격 훈련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북한의 이제 핵실험뿐만 아니라 점진되는 군사 위협에 대해서 억제 차원에서 대규모 훈련을 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파치 가디언은 최대 순항속도 시속 269km로 30mm 기관포와 2.75인치 로켓, 공대지 유도탄 헬파이어, 공대공 유도탄 스팅어 등 무장이 가능합니다. 시누크는 완전군장한 병력 33명이 탑승할 수 있고 최대 7.2톤의 수송이 가능한데 최대 순항속도는 시속 296km, 항속거리는 555km에 달합니다. 또 완전 군장한 11명의 병력과 최대 3.1톤 수송이 가능한 블랙호크는 최대 순항속도 시속 280km, 항속거리 500km에 이릅니다. 훈련은 대규모 병력을 적진에 침투시키는 공중 강습작전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아파치 가디언은 가상의 적을 제압하기 위해 2.75인치 로켓 150여 발과 30mm 기관포 450여 발을 표적에 쏟아붓는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아파치 헬기는 초저고도 비행으로 레이더망을 피해 적의 중심 깊숙이 침투해 공격할 수 있고 북한이 자랑하는 대규모 전차 부대와 기계화 부대에 큰 위협이 되는 무장력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입니다.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범위 밖에 있는 적의 전차와 기계화 병력을 인지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아파치의 경우에는 우인 공격기와 연계해서 유무인 복합편제로 넓은 지역을 전부 수색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펼쳐진 화물 공수훈련엔 치누크 헬기가 투입돼 탄약과 유류 등 14톤이 넘는 물자를 공수하며 지상전 승리 보장을 위한 항공작전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훈련을 주관한 최재혁 육군항공사령부 1항공여단장입니다.
육군항공전력은 신속한 기동력과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지상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력입니다. 지금 당장 작전에 투입되더라도 적을 완벽히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훈련 또 훈련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도 경기도 포천 영평사격장, 일명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최신형 아파치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은 25일 트위터를 통해 아파치가 공대지 미사일 AGM-114 헬파이어와 70mm 로켓 하이드라, 30mm 기관포 사격을 실시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아파치가 한국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는 주민 반대로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미국은 미 본토로 헬기 조종사들을 복귀시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사단은 지난 5월 아파치 공격 헬기로 구성된 공중기병대대를 창설했습니다. 기존엔 미한연합사단에 아파치 헬기를 순환 배치하다가 상시 주둔으로 변경한 겁니다. 신설 아파치 대대는 부대원 약 500명의 아파치 헬기 24대로 구성됐습니다. 아파치 헬기는 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 공기 부양정 등을 격파하는 특수 임무에도 동원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주한미군이 다음 달 실시되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해 강력한 연합 방어태세와 높은 수준의 상시 전투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훈련은 모든 전문적인 군대가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웨슬리 헤이즈 주한미군 대변인은 25일 주한미군은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방어태세를 제공하고 높은 수준의 파이투나잇 태세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이즈 대변인은 북한이 8월에 실시되는 미한연합훈련이 핵선제 타격연습이 명백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주한미군 정책상 우리는 계획되거나 실행된 연합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훈련은 모든 전문적인 군대가 준비태세와 숙련도, 신뢰도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 최진 부소장이 AP통신 영상계열사인 APTN 평양 대리사무소 기자들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최 부소장은 미국과 남조선은 8월 20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미국 집권자가 남조선을 행각하면서 우리를 겨냥하여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확장 억제력 제공을 재확언한 것만큼 8월 하순 시작되는 미국 남조선 합동 군사연습이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핵선제 타격을 가하기 위한 실전 연습으로 될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내달 20일부터 9월 1일까지 미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2018년 이래 중단 또는 축소된 대규모 미한연합연습과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올해부터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암호화폐 개발 업체 등에서 이런 위장 취업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업체 관계자들이 말했습니다. 일부의 경우 금전 취득보다는 해킹이 주 목적인 경우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채용업체인 크립토 리크루트의 설립자인 닐 돈든 씨는 최근 VOA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2년여 동안 북한 IT 노동자들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허위 이력서를 사실상 거의 매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last couple of years, we literally get applications like every day, almost.
암호화폐 등 관련 채용 사이트에 새로운 채용 공고를 올리면 종종 가장 먼저 지원하는 이들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이라는 설명입니다. 2017년 암호화폐가 유행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관련 업계에 구인구직을 전담했던 돈든 씨가 이런 이상한 지원서에 처음 주목한 시점은 2020년 초반입니다. 당시 돈든 씨는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서 아주 경쟁력 있는 이력서라면서 구직 전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링크드인 계정을 전달받았습니다. 계정에 소개된 경력은 그럴듯했지만 이름과 주소, 무엇보다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눈빛의 사진 등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돈든 씨는 지원자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스카이프로 영상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지원자는 영상통화를 처음엔 완강하게 거부하다 나중에 응했지만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과거 여행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등 북한에 대해 비교적 지식이 있었던 돈든 씨는 이 지원자가 북한 사람 같다고 동료들에게 말했지만 황당한 소리라는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돈든 씨가 경험한 북한 IT 노동자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암호화폐 언어인 솔리디티나 러스트 분야의 개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소개하며 영어식 이름을 사용했지만 통상적으로 관련 개발자들이 거주하지 않을 것 같은 지역을 거주지로 표시하면서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이력서 등의 문구나 인터뷰에서 말하는 방식 등이 주어진 대본에서 그대로 옮기는 것처럼 대부분 비슷하다고 돈든 씨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채용됐지만 몇 달간 짧은 기간만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더러는 이력서상의 경력과 달리 업무 역량이 부족했다고 고용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돈준 씨는 또 고용주들이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북한 IT 노동자들이 다른 동료들에게 접근하거나 회사 내부 시스템을 해킹해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월급 만 달러를 받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있다며 그들의 실질적인 목적은 해킹이라고 말했습니다. 돈든 씨는 또 링크드인에는 여전히 북한 IT 노동자와 연계된 많은 가짜 계정이 있지만 자체 검증 역량과 비용 문제 등으로 링크드인 측은 이런 계정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링크드인 측은 VOA에 우리는 분명한 관련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허위 계정 생성은 링크드인 서비스 정책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허위 계정을 탐지하고 삭제하기 위한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활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암호화폐 관련 채용업체 관계자는 25일 VOA에 암호화폐 분야에서 솔리디티나 러스트 기술은 수요가 많지만 개발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관련 업체는 개발자 등 직원들의 익명성을 유지해주는 문화가 있으며 임금도 별도의 신원 확인이 필요 없는 암호화폐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에서 대북 제재 이행 업무를 담당했던 니칼슨 TRM 분석관은 25일 VOA에 북한의 IT 종사자들은 북한 당국의 사이버 범죄 인프라의 일부이며 이들은 정찰과 단순 수익 창출을 위해 외국 기업에 침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IT 인력이 사용하는 계정을 식별하고 폐쇄하는 것은 종종 두더지 게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즉 한 개를 폐쇄하자마자 또 다른 10개가 고개를 든다는 것입니다. 칼슨 분석관은 이런 상황은 채용과 관련해 극도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술 및 암호화폐 업체들의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미 FBI 등이 관련 위협과 관련해 민간 부문에 지침을 제공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와 재무부, FBI는 지난 5월 발표한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며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의보에서 북한은 고도로 훈련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IT 노동자들이 북한 국적이 아닌 것처럼 가장한 상태에서 취업하려는 시도에 경보를 울리기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 공공부문에 주의를 발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중국 선박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다른 중국 선박과 고유 식별번호가 겹쳐 신분을 세탁한 북한 선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다른 나라 선박의 식별번호를 도용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선박이 또다시 포착된 곳은 최근 중국 깃발을 단 선박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북한 서해상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중국 선적의 산허호는 현지 시각 26일 현재 북한 서해 초도에서 서쪽으로 약 26km 떨어진 지점에 위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선박 바로 옆에서는 선적 위상의 터그선, 즉 예인선이 위성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린 트래픽은 선박의 고유 송신기에서 포착된 신호를 수신하거나 위성을 통해 전달된 선박의 위치 정보를 토대로 선박을 식별합니다. 송신기와 위성 자료를 통해 두 척의 선박이 포착됐을 수 있지만 반대로 선박 한 척이 보내는 두 가지 정보를 마린 트래픽이 한 지도에 표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산호호는 예인선입니다. 현재 산호호에서 멀지 않은 지점에는 북한 선박 수송호가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BOE는 최근 중국 선박들이 잇따라 북한 서해와 대동강 일대에 출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중국 화물선 순창 78호가 남포 일대에 잠시 위치를 노출했으며 17일에는 장선푸 6988호가 발견됐습니다. 또 21일에는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수치위 03453호가 북한 서해와 대동강이 맞닿은 남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2020년 중순부터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의 입항을 엄격히 통제해온 만큼 중국 선박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례적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추가로 또 다른 중국 선박이 북한 해역을 항해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산호호가 송신 중인 해상 이동 업무 식별 번호 MMSI가 현재 중국 해역에 떠 있는 다른 중국 선박의 MMSI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산어호가 보내고 있는 MMSI는 현재 중국 랴오닝성 후루다오시의 한 호수에 떠 있는 비하이호와 일치합니다. 9개의 숫자로 구성된 MMSI는 각 선박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로서 같은 번호의 선박이 두 척이 존재한다는 건 둘 중 한 척이 잘못된 MMSI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해역에 떠 있는 산어호의 MMSI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앞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되거나 제재 위반으로 추적당하는 자국 선박의 MMSI를 조작한 전례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대북제재 위반 핵심 선박으로 지목된 뉴콘크호가 2020년 벨리즈 선적인 F-론9호의 MMSI를 이용해 운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돼 유엔의 추적을 받아온 수블리코와 유니카호도 각각 하이주 168호와 리톤호의 MMSI 정보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따른 위반 행위를 고려할 때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산어호 역시 중국 선박의 MMSI를 도용한 북한 선박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선박의 MMSI 조작과 관련해 선박의 등록국이 MMSI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선박을 식별하고 조사할 수 있는 필수 도구를 보유할 것과 이에 대한 결과를 해양당국 그리고 전문가 패널과 공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대사 임명과 북한 인권재단 출범 적극 추진 등 윤석열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 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중요한 핵심 요소로 내세우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25일 한국 새 정부의 달라진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북한과 그 지도부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의 권력과 통제의 원천은 북한 주민들이 체포와 학대, 수용소로 보내지는 등의 상황 직면에 대한 큰 두려움이라며 윤 대통령이 북한의 남북관계의 진전을 원한다면 권리를 존중하고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옳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남북관계 정상화 차원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표류해온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약속했고 25일 한국통일부는 국회에 북한 인권재단 급선무라할 수 있는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씩,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이사진을 꾸리는 등의 행정 절차를 걸쳐야 재단이 출범하는데 윤 정부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겁니다. 앞선 지난 20일에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어있던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는 북한의 대처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점이라며 자신이 남북평화와 화해를 너무 강력하게 믿었기 때문에 김정은도 그럴 것으로 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그는 변화의 신호를 놓치고 언제 어떻게 북한에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보다는 희망적인 사고에 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점차 유화적 태도와 유사해져 북한으로부터 조정과 경멸을 한국과 국제 비평가들로부터는 분노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이전 정부의 논란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이끌려는 윤 정부의 북한 인권 전략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Give him very high marks for his North Korean human rights strategy. These are the first moves made by the Yoon government on North Korea policy, and I think I can say that President Yoon Song-yeol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전략과 정책을 먼저 내놓는 동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인권 전문가로 활동했던 올리비아 에노스 전 선임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다시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There was a huge lapse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and definitely a desire to sort of increase engagement with North Korea.
에노스 전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아래서 북한과의 관여 확대를 열망한 나머지 모두가 알고 있는 인권 문제를 간과한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다행히 우리는 새 정부에서 그런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한국 정부의 행보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신호로 미한동맹 협력의 영역을 넓힐 계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 증진으로 이어지길 희망했습니다.
The political prison camp population, I think that there are also likely worsening conditions in North Korea due to the extent to which the Kim regime.
에노스 전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대유행 동안 장기화한 북한 정권의 국경 봉쇄 조치로 북한 내 상황이 악화했고 정치범 수용소 내 수감자가 같은 일부 문제들은 감시망에서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엘수 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리투 사무총장은 윤석열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북한인권정책을 펴게 되면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리투 사무총장은 한국의 새 북한인권대사가 북한인권을 다루는 관련 조치들을 지원하는 등 유엔에서 한국의 관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보며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여하는 것이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탈북민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며 탈북민 정착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스칼리투 사무총장은 이번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책임자를 밝혀내고 엄중히 처벌해 다시는 한국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전쟁 미군 참전용사로 27일 제막식이 열리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예배역 건립을 주도했던 고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의 유가족이 한국전쟁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매우 가치 있는 전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후대에 한국전쟁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한국전쟁의 영웅 고 윌리엄 웨버 미국 예비역 육군대령의 미망인 애널리 웨버 여사는 한국전쟁 미군 참전용사들을 예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애널리 웨버 여사는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박민식 한국보훈처장이 최근 한국 정부를 대표해 한국전 참전용사인 남편 웨버 예비역 대령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고 감사와 위로 인사를 전한 데 대해 시간을 내 찾아준 것이 매우 영광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애널리 웨버 여사는 미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한국 국민과 정부의 노력에 남편도 매우 감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웨버 대령이 살아생전 한국전쟁을 자유를 수호한 의미 있는 싸움으로 평가해왔다고 회고하고 전쟁을 극복하고 발전한 한국을 늘 자랑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애널리 웨버 여사는 웨버 대령은 자유를 위해 한국전쟁에서 싸워야 했다고 믿었다면서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한 한국이 다시는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미래의 아이들에게 한국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Don't forget children. Let them know about the Korean War. Let them know about the history.
애널리 웨버 여사는 아이들에게 한국전쟁과 한국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오늘날 발전된 한국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재단의 제임스 피셔 사무총장도 한국 윤석열 정부의 보훈 최고 당국자가 직접 참전용사의 집에 방문해 감사를 표한 데 대해 매우 관대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웨버 예비역 대령이 생전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던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의 노력으로 빛을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모의 벽은 한국전쟁의 참전에 헌신한 미군과 한국군의 이름이 새겨진 최초의 기념비로서 강력한 미한동맹을 상징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memorial in the United States that has foreign nationals. On it, side by side with the Americans who they fought next to,
피셔 사무총장은 한국전쟁을 통해 맺어진 강력한 미한동맹을 바탕으로 미한 양국이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자유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적 협력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미군 참전용사 예우가 피로 맺어진 양국 간 동맹과 협력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 제막식 참석자 미국을 방문한 박민식 한국국가보훈처장은 24일 첫 방미 일정으로 한국전쟁 미군 참전용사 고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의 메릴랜드주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박 처장은 웨버 예비역 대령의 자택을 찾아 한국전 참전용사의 집 명패를 전달하고 직접 달아줬으며 유가족을 만나 한국 정부 차원의 감사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의 집 명패는 한국 정부가 국가 유공자에게 전달하는 상징과 메시지가 담긴 명패로 한국과 미국의 국기와 함께 한국전쟁 참전용사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에 명패를 수여받은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은 6.25 전쟁에서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었으며 전역 후에는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기와 추모의 벽 건립을 주도적으로 맡아온 미한동맹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웨버 예비역 대령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공수 낙하산 부대 작전장교로 참전해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작전 등에서 활약했으며 1951년 2월 원주전투에서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1980년에 전역한 뒤 1993년부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회장을 맡아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비 19인 용사상 건립을 주도했으며 자신이 직접 19인상의 모델이 되기도 했던 웨버 예비역 대령은 지난 4월 9일 향년 97세를 일기로 메릴랜드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D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동안 북한의 아스팔트 등 비연료용 유류만을 수출해온 중국이 지난달 연료용 유류에 대한 수출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만 지난해까지 확인됐던 유류 수출 내역이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서 삭제돼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의 지난달 북중 무역 자료를 통해 중국의 대북 유류 수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6월 북한의 5에서 7번 연료유로 분류된 유류 제품 26만 4,408리터, 약 29만 6천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5번에서 7번 연료유는 중간 점도의 잔류로 만들어진 연료용 유류입니다. 앞서 BOE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중국의 대북 유류 공급량을 비교, 확인해 중국이 아스팔트의 재료인 석유 역청과 윤활유 등 비연료용 유류만을 북한에 수출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비연료용 유류 공급분을 톤 단위로 합산해 유엔에 넘기면서 이를 정제유 공급 총량으로 보고했고 유엔은 이를 배럴로 환산해 공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료용 유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기록이 지난달 중국 세관 자료를 통해 공식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국 세관 자료에는 북한에서 수요가 많은 3대 유류 제품, 즉 휘발유와 등유, 경유가 포함되지 않아 북한이 어디에서 이들 제품을 확보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중국과 함께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나라로 알려진 러시아는 대북 유류 제공량을 매월 0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과거 대북 유류 수출 기록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가 지난해 확보한 2021년 6월과 10월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무역 자료에는 중국이 5에서 7번 연료유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올해 다시 확인한 해당 자료에는 이 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또 현재 확인할 수 있는 2018년과 2019년, 2020년 자료에서도 5에서 7번 연료유 항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 이뤄진 5에서 7번 연료유 대북 수출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내역이 존재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중국의 지난달 5에서 7번 연료유의 대북 수출은 약 8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지만 해당 수치가 삭제된 현재 기록에만 의존하면 해당 유류의 수출은 약 5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자료에 기록돼 있던 기타 경유의 대북 수출 명세도 현재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보 가능한 과거 자료가 많지 않아 중국이 얼마나 많은 자료에 손을 댔는지 알 수 없지만 BOA가 입수한 자료를 통해 5에서 7번 연료유와 기타 경유 수출 내역 일부가 삭제된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겁니다. 비오이는 어떤 경유에서 5에서 7번 연료유를 비롯한 일부 대북 수출 내역이 삭제됐는지 중국 정부에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과 그 자녀들이 새 정착지에서 식량 불안정이나 영양 결핍에 시달린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적했습니다.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질병에 대비한 백신 접종률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0일 발표한 2022 세계 난민과 이주민의 건강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탈북민들이 다른 한국인들보다 3배나 더 자주 식사를 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국경 봉쇄로 애초 원했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난민들이 여러 종류의 영양 결핍에 시달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탈북민을 비롯한 난민들은 대개 단백질 칼로리 영양 실조로 저체중인 경향이 있으며 새 정착지에서도 금전적 결핍으로 인해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내 탈북민들의 체중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두 차례 서로 다른 검사에서 몸무게가 더 줄어든 탈북민들은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비타민 B2 및 칼슘 섭취 부족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의 좋지 않은 영양 상태는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 역시 영양 결핍에 시달리지만 일부는 불균형적인 영양 공급으로 비만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내 탈북민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점령지 내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소속 학교의 아이들에 관한 연구들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영양실조와 비만이라는 상반된 부담을 겪고 있는지 조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 자녀들의 백신 및 면역력 불균형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 자녀들은 보건 시스템 접근성이 떨어져 독감이나 결핵, 간염 등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에서 탈북민 부모에게 태어난 어린이들이 중국 본토 주민 또는 다른 이주민 집단의 자녀들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탈북민을 비롯한 난민일수록 각 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는 빈도가 낮다며 각국의 난민과 이주민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일대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3도. 남포 구름 많고 한때 오후에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2도. 신의주 구름 많고 최저 23도, 최고 33도. 강계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지만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32도. 해주 구름 많고 최저 24도, 최고 31도. 개성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30도. 장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7도. 해산 구름 많고 최저 19도, 최고 31도. 원산 흐리고 최저 22도, 최고 28도. 청진 오전에는 흐리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선봉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5도. 삼지연 구름 많고 오후 한때 소나기 있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6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물결은 전 해상 0.5에서 1m. 동해 먼바다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m, 오후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고 먼바다 오후에만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7월 27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심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2021년 11월 니카라구아의 다니엘 오르테가 정권의 부정선거에 관여해 민주주의를 뒤흔든 93명의 인사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로 니카라구아의 판사와 검사, 국회의원과 내무부 관리들이 미국에 올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니카라구아의 오르테가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자 부통령인 로사리오 무리오는 이 나라의 정치적인 공간과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축소시켜 과거 독재 정권을 방불케 했습니다. 현재 180명의 정치범이 수감돼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정치범 한 명이 사망했으며 다른 이는 독방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범들은 가택연금돼 방문객을 받을 수도 없고 의료진을 볼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카라과 정권은 정치적 반대파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구도 탄압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회 인사들과 내무부는 오르테가 정권으로 하여금 억압적인 법률을 휘둘러 400여 명의 민간기구와 대학교 인사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는 스마일이라는 기관도 있는데 이 단체는 어린이들에게 언청이 수술을 무료로 해준 기관입니다. 또 문화 아카데미와 여성 권리를 위한 단체 인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니카라구아의 종교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정권이 카톨릭 교회에 대해 신자와 종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탄압을 하는 등 공개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니카라구아 정부의 관리와 관계자들에게 많은 제재와 비자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니카라구아의 부패한 안보와 사법 제도는 시민사회 지도자와 인권운동가들이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또 언론인들이 용감하게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또 민간단체가 탄압에 반발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수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은 니카라구아의 헌법과 일반적인 민주적 정치 시스템에 따라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부당하게 수감된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며 니카라구아의 민주주의와 법치 회복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완치됐다고 백악관이 26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의 소견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오코너 박사는 소견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5일 밤까지 5일 동안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복용을 끝냈고 증상이 거의 완벽하게 치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맥박과 혈압, 체온 등이 현재 정상으로 운동요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우코너 박사는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26일에도 계속 격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번 주에 통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이 열흘 이내로 시 주석과 대화하길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다음 달 정상회담을 합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26일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러시아 흑해의 휴양도시인 소치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역시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을 인용해 두 정상의 만남 소식을 전하며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영내 문제 그리고 양자 관계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제기를 위한 통제센터가 오는 27일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터키 국방부는 26일 발표에서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한 통제조율센터가 이날부터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터키와 유엔의 중재로 곡물 수출 재개 합의안에 서명했는데 이를 통해 터키 이스탄불에 통제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통제센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터키, 유엔에서 총 20명의 인력이 파견돼 운영됩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의 외교, 경제 수장이 참여하는 2+2 회의가 29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26일 NHK 방송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패권적 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뤄집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공급망과 중요 신기술 등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그 결과를 다음 조처로 연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NHK는 기업활동에서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한 틀을 만드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참석자들은 정보 유출과 첨단 기술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베이징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과 조코위 대통령이 양국 간 협력 방안과 국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와도 별도로 만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최대 교육국 중 하나로 중국에 페로니켈과 석탄, 구리, 천연가스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로부터 중국의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2% 증가해 러시아에 이어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이 외국 정상을 마지막으로 초청한 것은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로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월 이후 계속 중국에만 있었고 지난달 30일 본토를 벗어나 홍콩을 찾은 것이 유일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26일 구축함의 승선에 자국의 군사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날 타이완 북동부 이란현 군항 앞 태평양에서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의 실탄 사격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차이 총통은 선내 방송을 통해 훌륭한 훈련은 조국을 방어하는 중화민국 군인들의 능력과 결단력을 보여줬다며 우리 조국을 함께 계속 지켜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공해상에서 중국군의 공격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타이완군은 적의 전투기와 잠수함, 군함 등에 대한 방어 작전을 훈련했습니다. 최근 중국군은 타이완을 겨냥해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국은 항공모함을 동원해 타이완 인근 태평양에서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300회 이상 이착륙시켰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